최근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줄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한국 선교에 대한 근심어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신종교법이나 사드 배치 등과 같은 외교적 문제로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선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함에 혹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며 전도와 선교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이 증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경향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며 즉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함과 구원과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능히 서로 권하여 신앙의 진보를 계속 보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도 알고 있고 또한 잘하고 있지만 다시금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강조해서 담대하게 내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니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면에서 성숙한 신앙을 보이고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라며 바울이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 즉 카리스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처음으로 소명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 서신서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 또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숙한 로마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그들보다 더 진보를 이룬 경향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받은 은혜이다라고 그러니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는 왜 은혜가 되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상반절 예수의 일꾼이 되어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은혜임을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란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시중을 드는 하인이나 종 또는 집사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일꾼을 헬라어 히페르테스를 사용하여서 뱃밑에서 노젓는 노잡이라는 뜻으로 무조건 순종하며 고된 일을 감당하는 종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은 헬라어 레이투르고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라는 쉽게 말해서 공직자, 공적인 관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군대의 종이나 왕의 신하를 말할 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사역 등 성소에서 부리는 자를 말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별된 자들에게 쓰여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임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음을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것임을 생각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 바울, 즉 사울은 나라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 사울은 적이요 원수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어찌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온갖 악한 일만 자행하다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일 제대로 한번 하지 않겠느냐 하며 특별 임무까지 맡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감격함과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그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기에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묵묵히 그 공적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자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는 이러한 문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의 몸된 교회 운동을 통하여 전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캐리그마, 곧 설교 전도를 통해 나타나며 캐리그마 운동은 소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의 충만을 채우는 것을 목표하는 구령 운동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는 운동이다. 아마 이 문구는 여러분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며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감기가 걸리면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해 가시는 구속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되어지는 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전개되는 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일, 바로 구령운동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속사 구령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이 구령운동 때문에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속사, 구령운동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구속 역사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치 않는 영광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공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파송을 받은 선교사나 또는 교육자나 장로, 권사, 장립기사 등 직분자에게만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직무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사나 구역장, 신방장에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귀한 일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맡기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전도와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절로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하면 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에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도 이런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감격함으로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와 선교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하반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되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방식으로 섬기다 또는 제사장적 섬김으로 사역하다 하는 말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사장의 직무는 제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으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삼아 드릴 것이 무엇인지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회심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의 삶, 즉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들이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계속되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열납될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말은 당시의 선교 현장에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 전파가 확산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미 회심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방인 신자들도 거룩하게 되었음을 또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방인 신자들 또한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회심한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함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열납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령의 열매로 영적 산제물을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만이 받은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즉 왕같은 권세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처럼 힘있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불화하던 죄인 중에 개수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이제는 다른 불신 영혼들까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등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요 제사가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오전에 드린 예배 가운데에도 혹 피곤하고 지쳐서 그저 멍하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든지, 헌금을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고 인색하게 드리거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다든지, 또 기도할 때에도 그저 자기 정력으로만 구하였다면 그러한 것들을 흠없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행실이 불신자보다도 못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여러 형태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납이 되는 제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마다 흠없다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여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신자들을 흠없는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쁘게 흠양하시고 열납하시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와 같은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흠없는 산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더욱더 풍성히 올려드리는 정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와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중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은혜였음을 고백한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랑은 절대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절에서 언급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의 범위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만 하겠다고 자랑의 근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모든 직무와 사역의 근거요 내용과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되는 18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믿음이 생겨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을 회심케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그들을 흠없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며 자기 자신은 오직 주님이 쓰시는 복음전도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것 외에는 바울은 자랑할 것, 그 어떠한 것도 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등 정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은혜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이 일만큼은 내 맘 같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력이나 외모나 돈이나 명예, 혈연이나 지연, 금수저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빨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함이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한 복음서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며 살아계시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달라고 때를 부리기도 하고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즉각 나타내 보이실 현장이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령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삼켜 사망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해를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바로 그 전도와 선교하는 자리에 바로 그 영혼을 구령하는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현장,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그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방법이 아닌 그곳에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방법으로 전도의 도구로 쓰여질 때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구령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며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베푸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구속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찬양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이지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행하시는 일들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은 것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나름의 선교 전략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21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에 넘치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래서 더욱 그 은혜를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굳은 결의로 빛의 사자가 되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그저 쑥스럽고 낙간지러운 일도 아니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불이웃을 돕는 것처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 단순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도 아니며 누가 시켜서 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 사명감만으로 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죽었던 죄인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요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한 은혜요 바로 주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처럼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받아 벌써 앞장서 달려가신 선교사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면서 선한 주님의 역사에 의해 힘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라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더 풍성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